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거짓말들의 증인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들은 사람들은 힘있게 말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잠언은 지엄한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곳곳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나 불의한 증언,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보응이 있을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판결, 불의한 증언 모두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하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은 모두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되고 조작된 증언을 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의 거짓된 증언이 효력을 얻어서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불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거짓 증인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실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거짓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꾸미고 악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악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술술술술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증인의 최후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자 그러나 들은 것을 증언한 정직한 증인의 그 증언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듣는 자는 힘 있게 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해봐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이제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죠. 그러면서 엄마가 살피려고 하는 게 뭐죠? 아이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눈을 피하거나 혹은 입가로 얼굴로 손이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의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고도로 사악한 사람들 포카 페이스를 하면서 아주 거짓말을 위선과 가식으로 이 온갖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에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에 항상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가면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고 웅변을 하고 제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막 거짓된 것을 악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정의롭구나 저 사람 말이 참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지나 똑바로 살 것이지. 그러나 진실한 사람, 보고 들은 것만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의 말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힘이 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절대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말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 분명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언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아무개 예수 믿는데 저 친구는 틀린 얘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저 친구 하는 얘기는 다 맞아. 항상 정직한 얘기, 틀림이 없는 얘기, 분명한 얘기를 하는 친구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사실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거짓과 속임과 기만으로 가득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자들만이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진실의 증인들이 되었다면 세상이 이토록 추악하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만큼은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언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증언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진리를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사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들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올바른 자는 그의 행위를 분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고 했는데 굳게 하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고 거만한 이런 그 모습, 얼굴, 태도를 가리킵니다. 수치를 모르고 아주 뻔뻔한 이런 사람, 이런 얼굴 낯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뼛속까지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아주 지독하게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들을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잘못을 해서 포토라인에 쓰면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예? 코가 땅에 닿도록 죄송하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아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죄인들이 공인들이 잘못을 하면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 사악한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뻔뻔한 이유가 뭘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악인은 그가 행한 모든 악, 뉘우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창피하지 않는 그 모든 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창피할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악을 행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죄를 범해놓고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잔인한 연쇄 살인범들,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정신과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현대의학이 진단을 하지만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무슨 사이코패스가 어디 있고, 거두절미하고 다 사악한 악인들일 뿐이에요. 사람을 무쏠듯이 썰어 죽이는 악인이죠. 그게 무슨 뭐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악인들이죠. 무얼로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악인들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의 어원이 마음이 정신이 결핍된,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정신이 결핍된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학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극악함입니다.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살려두면 아무 이유 없는 선량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형 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냥 연쇄 살인범일 뿐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냥 악인. 왜 악인을 두둔합니까? 악인은 이렇게 자신이 금수와 같은 악을 행하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실실 웃고 있잖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가 악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행위를 삼가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삼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행위를 숙고한다라는 뜻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말과 행위를 돌아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바른 것일까? 타인에게 상처를, 괴로움을, 고통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행동이 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되지 않는지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행한단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중하고 진실되고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자기는 전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고요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후회,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후회하는 일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맞서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께 진리에 대해서 맞서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즉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모든 교리서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직후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려고 하는 이 죄성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체제를 찬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두둔하고 좋아하고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인간 안에 있는 반감, 반항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법을 대적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똑똑한 개념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짓거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과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자기의 주장과 고집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줄곧 인간의 사유와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서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역사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왔고 그래서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들이, 철학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멸시하면서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죄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절대 진리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진리에 도전하고 맞서는 그것으로 그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않고 모략도 없는 어리석고 악한 존재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 통찰력, 인간의 모든 계획, 모략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들을 총동원해서 그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자. 단 1초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모든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저지하시고 결국 그들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준비된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마병의 수였습니다. 자, 동력을 측정하는 단위로도 우리가 뭘 어떤 단어를 쓰죠? 마력을 쓰잖아요. 마력. 마력이란 말이 뭐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기준으로 그 동력을 측정하는 건데, 말은 곧 힘을 상징하는, 고대 사회에서 말 equal 힘.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매우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다시 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옛날로 너희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호세아 1장 7절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대 사회의 군대 중에는 말을 많이 가진 군대가 최강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을 의지하는 거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찾지 않고 말을 의지하는 인간은 힘을 의존합니다. 말의 수, 마병의 수. 힘 있는 나라의 조건이 뭐죠? 경제력과 군사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몇입니까? 저는 5위라고 알고 있어요. 뭐 5위 아니면 6위야. 6위 아니면 뭐 그렇겠죠. 5위. 경제력은요. 10위권이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75년 전에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나라가 군사력이 5위고 경제력이 10위권이다.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깨달아야 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던 일제에 지배당하고 공산주의에 거의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약소국이고 후진국이고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탱크, 뭐 대포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수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풍요와 여유와 자유로움은 오늘의 신앙의 퇴보와 심각한 변질을 초래해버렸습니다. 한 세대 전에, 불과 한 세대 전에 그 신앙의 뜨거움, 열정, 간절함, 절박함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딱 그런 모습으로 유럽 교회들이 몰락했고, 자 이제 그 길을 이 나라와 교회가 그대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과 마병을 의지한 결과란 말이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을 더 풍요롭고 더 여유롭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돈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모든 것을 최첨단화했지만 보세요. 서버가 불타버리니까 정부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함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쓴 결과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반세기 넘게 공산주의와 대치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북한의 위협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늘 다 아시겠습니다만 반공교육 받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늘 북한의 위협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보다 중국에 의해서 체제를 바꾸려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요한 대한민국, 가장 국방력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찬란히 빛날 무렵에 한국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가장 빨리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웃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병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언제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신다면 부디 진정한 성도와 참된 교회들부터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젠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